출애굽기 135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 세 번째. 나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방향감각을 잃은 채 숲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접근할 때 우리는 침착해야 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50년 훨씬 전에 나는 어떤 성경교사들로부터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이 있는 사람이든 초보자이든 모든 믿는 이들은 신약에 따른 제사장들이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나는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행할 수 없었습니다. 1953년에 대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있었을 때 나는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전체를 12번 읽더라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예표를 연구함으로써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약의 예표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표들은 신약의 명료한 말만큼이나 가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의 9절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나아가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도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므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나 평신도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성직자 평신도 제도는 마귀의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성직자 평신도 제도는 제사장 직분을 없애고 죽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기 위한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전통적인 제도는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없애왔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제도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강하게 말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들이 되는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 받았고 그 영으로 거듭났으며 어떤 은사들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정결함 받았고 거듭났고 은사를 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내가 1953년에 반복해서 구약의 예표를 연구했을 때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방법을 계시하는 출애굽기 29장의 빛이 보였습니다. 임명이나 위임이 아닌 거룩해 함으로써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거룩해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구원받지 않는 이들을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은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장이 관한 우리는 위임이라는 말 대신 거룩해 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전통적인 말입니다. 이 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해함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우리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해하는 것을 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장이 기록된 것을 기술하는 합당한 단어는 거룩해하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기 위하여 거룩해 되었습니다. 위임과 거룩해함은 전혀 다르며 임명과 거룩해함은 더욱더 다릅니다. 사람을 임명할 때에는 성직자들 중 어떤 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쓰임에서의 봉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9장은 봉헌이나 임명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함의 기록입니다. 29장이 기록된 것에 따른 거룩해됨 없이 아론이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임명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여전히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임명되기 전에나 임명된 후에나 그의 손이 여전히 비어있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것을 가져야 합니다. 아론이 임명되는 대신 다만 주님께 봉헌했고 자신을 드렸고 자신을 바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아론이 봉헌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비어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로서 섬기기 위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해 된 것은 임명되거나 봉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손을 채움으로써 거룩해 됨. 출애굽기 29장이 계시된 것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손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화목제물인 수양의 기름과 떡과 전병과 과자로 채워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풍성함으로 그의 손을 채울 때 그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손은 비었었지만 가득 채울 것이 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거룩히 되고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분별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집니다. 제사장으로서 섬기도록 성도를 거룩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손을 채우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이런 방법으로 거룩해지기 전에는 단지 성도일 뿐입니다. 아론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월절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며 바로의 복종에서 구출되었으며 세상의 약탈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홍해를 건넜으며 하늘의 음식과 생수를 누렸으며 시내산에서 신성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구원받았고 애굽으로부터 인도된 성도였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체험한 성도였습니다. 물론 아론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실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이 제사장들이 되도록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된 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하여 거룩해 되는 것은 유월절이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또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누리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 거룩해 됨은 이 귀중한 모든 체험들에 더하여진 어떤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유월절, 만나, 생수에 더하여진 어떤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임명이나 봉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손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 만나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누림이 더하여진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게 되기를. 수년 전에 출애굽기 29장에서 이 점을 보았을 때 나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빛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처음 25년 동안 나는 믿는 이들인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비춤으로 이 장을 이용한 후로 나는 그 방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에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그 방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추가된 체험들을 갖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 매일에 만나 흐르는 생수의 체험들에 더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시고 우리의 만나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 깨어진 반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출애굽기 29장에 따라 제사장들로서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추가된 체험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숫송아지이신 그리스도, 수양이신 그리스도, 전병이시고 과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과자를 봅니다. 이 장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실제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 수억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겼습니까? 출애굽기 29장이 빛을 받기 전에 나는 내가 성도의 집을 방문할 때나 집회소의 중수를 도울 때 제사장으로서 섬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러한 방문과 청소는 제사장이 봉사가 아니라 레위인의 봉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봉사는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이 귀중함은 그것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는 길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씻기고 입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기 위한 거룩해 됨의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씻겨진 후 제사장의 옷이 그들에게 입혀졌습니다. 5절과 6절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은 제사장의 옷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이 제사장의 옷은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벗은 몸은 우리의 천연적 존재의 외형, 천연적인 존재의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벌거벗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적인 벌거벗음은 우리의 천연적인 외관의 죄와 추함입니다. 비록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천연적인 외관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이 흉하며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이 가리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은 우리의 천연적인 외관을 가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속과 산출.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마리 동물, 즉 젊은 숫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봅니다. 우리는 또 떡과 과자와 전병을 봅니다. 떡은 더 두꺼워졌지만 여기서의 히브리어는 과자들이 얇을 뿐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어서 먹기에 좋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병은 아마 두껍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떡과 과자와 전병은 식물의 생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물의 생명은 숫소와 수양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에피에서 동물의 생명은 구속된 생명, 즉 구속하기 위하여 뿌려진 피를 가진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피에서 식물의 생명은 생성하는 생명, 산출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떡과 과자와 전병은 모두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따르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생성하는 생명인 식물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한 생명과 생성하는 생명, 즉 산출하는 생명 모두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 방면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동물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성하는 생명, 즉 산출하는 생명입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거룩히 하는 것은 구속하는 생명인 동물의 생명과 생산하고 산출하는 식물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상기시킴. 29장 10절부터 14절에 따르면 숫소는 속죄 제물입니다. 숫소는 회막문 앞에 끌려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고 난 뒤에 주님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피 약간은 단 뿔들에 발라졌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 숫송아지의 부드럽고 달콤한 부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고 남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그림입니다. 이 제물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죄의 본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담의 자손인 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된 것일 뿐 아니라 죄 자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으로서 섬기려면 먼저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들이고 죄 자체임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죄가 있으며 우리는 죄의 총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시간 동안 오히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선하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봉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본성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여전히 자기 아내와 싸우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 형제가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는다면 그의 아내와 다투는 데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할 것입니다.